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1월 15일 금요일의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이 이제 1년이 다 돼가죠.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남 강진군과 인천의 옹진군입니다. 옹진군은 섬이라서 비교적 관리가 용이했겠지만 강진군은 육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온 세계가 날린 이 1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온 거냐고 그 비결을 군수님에게 물었더니 군민들의 남다른 의식과 행동이 그 비결이더라고요. 강진 군민들은요, 정부의 지침에 넘칠 정도로 잘 따른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과의 왕래도 1년 동안 잘 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대도시에 다녀오면 본인이 집에서 스스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런 걸 스스로 그렇게 잘 하고 있다네요. 자, 코로나에 걸리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도 아니고 외부 지역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스스로 2주간 자가격리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강진에는 관광객들이 참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강진을 다녀간 게 수십 건인데도 군민들 중 확진자가 없는 건 군민들 모두가 마스크 쓰는 것에도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강진 군민들 같은 자발적인 개인 방역이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이뤄진다면요. 이 지구에서 코로나가 훨씬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 현재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시사 용어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도 북핵 문제를 우선해서 다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의 여러 시급성을 바이든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서 체제를 갖추는 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초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등의 개발을 공식화한 데 대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요약 보고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당대회에서 발표한 군비 증강 계획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그동안 전력 현대화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이를 더욱 보완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14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ITS 공급망 보호를 위해 북한 등 6개 국가를 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 13873 ITS 공급망 확보에 따라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그리고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ICTS 거래와 관련해 국가안보, 경제안보, 그리고 공중안전 문제를 확보하기 위한 임시 규정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시행한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0일부터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확실한 안정 국면으로 가기 전까지는 현재 방역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한류 팬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14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외교부와 공동으로 발간한 2020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 세계 한류 동호회 수는 1,835개, 한류 팬수는 1억 477만 7,8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에 비해 한류 팬수가 약 545만 명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넘긴 겁니다. 보고서는 그 요인으로 다양한 플랫폼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동호회 활동들과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언어적 한계 극복 가능성을 증명한 성공 사례들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 선을 넘었다고 국제통계 사이트 월도미터가 15일 집계했습니다. 월도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전 8시 45분 현재 200만 4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월도미터 집계 기준으로 현재까지 39만 7,371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 9,345만 8천여 명으로 조만간 1억 명 선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디르키예 대통령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디르키예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수도 앙카라의 시립병원에서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디르키예 대통령실은 인터넷 소통망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디르키예는 지난달 30일 시노백 백신 300만 도스를 반입했으며 디르키예 보건부는 14일간 백신 실험을 거친 후 이날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간 이동 금지 조치로 인해서 네.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심지어 먹을 걸 찾기 위해 북중 국경 인근에 배회하던 주민이 충격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장사를 하거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 현재 전혀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 이 때문에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가정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방역 단계를 초특급 비상 방역 조치로 격상을 하고 일부 물자와 인원을 제외한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도시보다 시골 지역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소식통은 네. 시내는 기본이 힘들더라도 먹을 것을 구할 수는 있는데 네. 지방은 아예 사정이 다르다며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동을 막으니 굶는 주민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드주와 같은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상점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유통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네. 이동통제 조치가 발령이 돼도 식량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는데요.
네.
반면에 시골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식량을 구할 데도 없고 네. 빌릴 데도 없는 거죠. 소식통에 따르면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소리는 매년 있었지만은 네. 지금은 실제 아사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식량 문제도 굉장히 심하지만 다른 사회 문제도 좀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식량을 찾아서 국경 인근에 서성이다가 충격을 당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네. 네. 강가에 가면 뭐라도 줍거나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갔다가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네.
살기 위해 다니다 억울하게 죽은 거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네, 북한은 지난해 8월 말에 국경 연선 1에서 2km 안에 접근하는 대상에 즉시 사격해라 이런 지시를 네. 내린 바 있죠. 이후 경비대가 국경에 접근한 사람이나 동물에 총격을 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을 했는데
예.
이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희생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 당국의 과잉 방역으로 인한 피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지역 간 이동 통제로 인한 타격에 이어서 당대회를 앞두고 이뤄진 봉쇄로 그 피해가 더 가중됐다고요?
네, 또 다른 함경북도 소식통은 네. 전염병 사태로 주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이번 8차 당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10일간의 철저한 봉쇄가 장사하는 주민들에게 더욱 여파를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급기야는 삶의 네. 터전과도 같은 장사 매대까지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건데요.
네.
소식통에 따르면 청진시에서는 열흘간 시내가 봉쇄되면서 시장의 식품, 음식 매대와 거리의 간이 매대들에 대한 접근이 아예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상인들 사이에서는 당대회 참가자들 때문에 장사를 못해 내가 고생이다.
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조차도 엉망이 돼버렸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사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좀 심각하게 네.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민들이 매대를 내놓는 건데 이 장사를 하는 네. 기본 이런 자판을 판다는 거거든요.
네.
이들은 시장 관리소 측에 중국 돈 3만 원을 주고 구매한 매대를 반값인 15,000 원에 내놓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마저도 팔리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네. 있다는 거죠. 현지 주민들은 지금이 마치 고난의 인군 시기와 비슷하다면서
네.
그때는 갑자기 들이친 난관에 집을 팔았다면 지금은 장사로 살아온 주민들이 매대를 팔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상인들 사이에서는 아예 장사 품목을 바꾸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봉쇄로 수입품 공급이 줄어들자 예. 중국산 제품을 취급하던 유통업자들과 소매 상인들이 품목 전환에 나서면서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실제 평성 지역의 옥전 시장에서는 밀가루와 설탕, 식용유 등 식품을 팔던 상인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네. 중국산 의류나 전자제품을 취급하던 상인들도 최근 들어 매대를 팔거나 다른 품종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북한 당국이 8차 당대회의 성과를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요. 주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2006년에 데뷔한 한국의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노래 들려드렸었죠. 이 그룹도 장수 걸그룹입니다. 2020년 1월에도요. 디지털 싱글 음반을 내고 활동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도 개인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 중 가인 씨가 2016년에 발표한 노래 카니발 듣고 올게요. 뉴스나 세계의 이슈를 더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요한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좀 무겁기는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이 사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인데요. 자, 평론가님 이걸 짚어보기 전에 우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원래 탄핵이라는 것은 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네. 국회의 소추, 그러니까 재판을 요구하는 거죠. 소추와 네.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최고 권력자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니만큼 네. 엄격한 법 절차를 지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두 번에 걸친 탄핵을 당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난 2019년 12월 18일에
예.
직권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로 인해서 미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네. 것인데요. 2019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시기에
예.
우크라이나의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통령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이기 때문에
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리에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네. 재직했던 회사와 관련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도움을 주고 검찰 기소를 막았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또 이 상황을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에게 따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직의 네. 권한을 넘어선 민간인 사찰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사실은 내부 고발로 인해서 밝혀졌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직권남용을 이유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그럼 탄핵이 진행이 됐나요?
예, 2019년 9월 24일 예. 하원은 6개의 하원의회가 이끌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예.
두 가지 혐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 남용 혐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4억 달러 상당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를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
예.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 혐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의회 방해 혐의입니다. 이 탄핵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네.
조사에 비협조하라 이렇게 지시한 행위에 네.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그렇게 적용된 혐의죠.
네. 자, 그렇게 권력 남용 그리고 의회 방해 혐의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1차 탄핵 투표 결과 어떻게 됐었나요?
하원위원회 조사 후 세 달이 지난
예.
2019년 12월 19일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이 됩니다.
예.
하원의 당시 재적 의석수가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으로 찬성이 과반 216석이거든요.
네.
2표 이상 나오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가결이 됐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그리고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서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다. 이런 불명예를 네.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은 계속 유지를 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하원의 탄핵을 받았다고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면은
예.
상원과 하원 모두 다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하원 탄핵은 절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2020년 2월 5일 상원에서의 탄핵은 부결됩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탄핵이 뭐 겨우 위기를 넘겼는데 그러면 최근 2차 탄핵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 원인은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2차 네. 탄핵을 당했는데 원인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습격 사건 때문입니다.
정말 뭐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요.
예, 지난 1월 6일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패배를 번복하기 위해 미국 의회를 점령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
네.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사실 1월 6일 의회가 선거인단 수를 세고
네.
대선 승자를 공식 인증하는 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조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 방해한 거죠.
네.
이날 아침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고 극우단체에게 이제 시위를 독려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인 분이 일단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예. 회의를 방해했다니까 좀 놀랍기도 하네요.
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 의회에 있었는데 계속 전화를 걸어서 바이든의 승리를 거부해야 된다.
네.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물론 펜스 부통령은 이 바이든의 승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선동합니다.
그랬군요.
이게 앞에서 막 선동하니까 네. 이게 자극받은 군중들이 흥분해서 의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뒤에 기물을 파괴하고 법 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이
예.
이게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었죠.
네, 정말 뭐 실제로 트위터에 또 트럼프가 뭐라고 또 남겼다면서요.
네, 실제 트럼프는 의사당 네.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
예.
이 뭐 난입을 한 폭도들을 향해서 트위터에다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네.
칭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위대 4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아, 너무 심했어요. 그렇죠?
예. 이하니까 이 국회의사당을 그러니까요. 습격한 사건은요.
네.
반역이고 반란이고 소요고 국내 테러로 간주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일으킨 친위 쿠데타 또는 최소한 쿠데타 시도로
네.
간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예, 두 번째로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지난 1월 13일 하원에서 탄핵을 네. 당했는데 찬성 232명, 반대 197명,
네.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자, 1차 탄핵 때는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부결이 됐었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일단 사망을 했다는 게 사람들이 이게 예. 좀 엄중한 것 같아요. 사안이. 그래서 상원에서도 좀 부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몰라요. 탄핵안이 상원을 네. 통과하려면 100석이거든요.
예.
여기에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네.
공화당 상원 의석수가 50석이에요. 이 가운데 최소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은 이 탄핵안이 네. 통과가 됩니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이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석 1석.
네.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 2명의 임기를 시작하면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은 50대 50으로 동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고
일단 뭐 17표의 네. 반란표가 쉽지 않다.
아.
같은 당 대통령인데
네.
이런 관측도 있고
예.
공화당의 의회 1인자인 맥코널 원내대표가 탄핵 찬성 투표를 할 가능성이 50%가 넘는다.
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속출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결정이 될 때까지는 뭐 섣불리 결과를 단정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떤 입장인가요?
이게 좀 웃긴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가결이 되니까
네.
이번에는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비난하고 나섰어요.
그래요?
예, 의사당 난입 네. 사태 짓고 아까 폭도들 향해서 트위터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 네.
갑자기 태도를 또 확 바꾼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죽고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폭도들의 폭력은 내가 믿고 우리 운동이 지지하는 모든 것에 반한다. 여러분처럼 나도 그 의회 폭동 사태에 충격받았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모든 미국인이 순간의 경로를 극복하고 이 국가적 이익을 진전시킨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고
네.
사고 없는 권력 이양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 질서를 유지하라고 연방기관에게 지시했다라고 또 설명합니다.
네.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이 1월 20일인데 이를 앞두고 추가 폭력 사태가 지금 우려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성명령 어떤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확실히 네. 사람이 죽고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좀 움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참 마지막까지 시끄럽습니다.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 결과 승복 못하고 정말 그치. 떠들썩한 거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이 예. 지난 2019년 첫 탄핵을 추진했을 때는 마녀사냥이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번 어떤가요?
이번에는 네. 탄핵에 대해서는 이런 방과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요?
예,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친정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향해서 탄핵만은 피하게 해달라 이 꼬리를 내린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 지금 상황은 상원에 있는 그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최종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공화당 네. 서열 1위인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예.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당론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각 의원의 뜻에 맡겼다고 합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메카시 원내대표는 탄핵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중단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상원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해서 바이든의 당선인 취임일은 20일 전에
네.
결론을 내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의회의 1인자인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네.
아 그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이 제안을 거부하긴 했었어요.
네.
예,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탄핵 심문봐도 작게는 그 21일, 길게는 83일까지 걸렸었거든요. 일단 맥코널 네. 원내대표가 오는 그 19일 상원을 소집하겠다 입장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인 20일에야 상원의 탄핵 심리가 개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네.
일단 공화당 개별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일이면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주셨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퇴임을 하게 될 텐데 이 상황에서 탄핵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네.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의 유산을 떨어내고 새 비전을 실현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바이든 당선인에게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퇴임 이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리를 받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 이제
그러네요.
벌어진 겁니다. 지금
예.
상황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성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상원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이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투표도 진행하겠다라는 것인데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연금 수령 등 전직 대통령이 주어진 특권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좀 실제적인 불이익들도 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금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오늘은 최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밴드, 그런 아이돌 그룹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이라는 FT 아일랜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자, 이 노래 제목처럼 자유롭고 싶은 요즘입니다. F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 들어보시죠.
열린 공간 속에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또 위를 달리는 자동차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금요일에는 시사용어 관련 다양한 소식 살펴봅니다. 김정은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시사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나요?
네, 레임덕이라는 용어 가져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권의 임기가 끝나갈 즈음에는 뉴스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용어죠.
네.
요즘에는 미국 소식에서 특히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레임덕. 이거 영어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절름발이 오리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레임덕은 정치 지도자나 정권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임기가 곧 끝나는 힘 빠진 대통령 뭐 이런 공직자를 가리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레임이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에 이런 뜻인데요.
예.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떨어진 통치력이 마치 기우뚱거리면서 걷는 오리 같다고 해서 붙은 용어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 권력 누수 현상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임덕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임기가 곧 끝나지만 어쨌든 아직 만료된 건 아닌데 이 레임덕이 오면 남은 기간 동안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레임덕으로 인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요.
예.
또 조직 자체의 업무 능률을 떨어뜨려서 국정 공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같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위험한 현상입니다.
자, 이 레임덕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풍자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용어가 언제 처음 탄생을 했나요?
유래는 18세기 런던의 증권시장입니다.
아, 네.
그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해서 시장에서 제명된 증권 거래인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사실 증권 용어에는 네. 이렇게 레임덕, 뭐 오리처럼 동물이 비유된 경우가 좀 많은데요.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황소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네.
또 내려간 장세는 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불장 아니면 베어마켓 뭐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자, 근데 이 기우뚱거리는 오리보다 더 심한 데드덕 이라는 말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데드덕이면 죽은 오리라는 뜻이죠.
네.
이건 정치 생명이 아예 끝난 사람, 이 가망이 없는 사람
네.
또는 실패했거나 실패를 할 게 안 봐도 뻔한 그런 정책을 가리킵니다.
네.
이 말은 19세기에 유행했던 죽은 오리에는 밀가루를 낭비하지 말라 이런 속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원래는 시장에서 제명된 증권거래원을 가리키던 레임덕. 이게 그럼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네, 19세기에 미국으로 전파된 이후입니다.
네.
19세기 미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남북전쟁이죠.
그렇죠.
네, 이때부터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 레임덕은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이 남은 임기를 다리를 저는 오리처럼 이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이 보내는 걸 비유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나아가지 못하고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사용됐습니다.
자, 미국에서 그럼 레임덕이 사용된 지도 한 1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레임덕에 빠진 사례가 꽤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는 2009년 1월까지였는데요.
네.
임기를 약 2년 2개월 남긴 시점에 진행된 중간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졌습니다.
네.
또 거기에 이라크 전쟁에서의 실패, 또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 레임덕에 빠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건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8년 임기가 끝나갈 즈음 레임덕에 빠지기는 했지만
네.
부통령이었던 그러니까 같은 당 출신인 거죠.
네.
이 조지 부시와 엘 고어가 각각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레임덕을 그렇게 심하게 겪지는 않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시점부터 다음 대통령 취임 전까지가 좀 확실한 레임덕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지난 11월에 대선이 있었고 다음 주 1월 20일이 되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약 두 달간이 레임덕 기간으로 불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의회는 약 90년 전인 1933년에 수정헌법 20조를 제정하면서 네. 11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지면 예. 다음에 3월 4일까지 재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월 20일로 앞당겼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권력이 늘어나는 기간을 단축시킨 거죠.
그렇군요. 요즘 매일같이 뉴스에 보도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임기가 한 5일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네.
지난 12월부터는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과도 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레임덕에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는 또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에 공화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네.
미국 하원은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232표의 찬성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화당에서도
네.
10표의 찬성표가 나온 거죠. 지난 6일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내란 선동 혐의로 이어졌고 또 레임덕에 빠진 지금의 상황도 공화당 이탈표에 영향을 좀 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제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될지 또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일 텐데 사실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레임덕 이 용어가 지금까지도 쓰이는 걸 보면 어느 정치권에서든 시작할 때 포부만큼 깔끔한 마무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레임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 하나, 언제 한번 보자 이 말인데요. 그래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있는 지인들이 저도 많습니다. 자, 언제 한번 보자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Let's get together 이라고 합니다. Let's는 뭐뭐 하자라는 의미로 상대에게 뭔가 권유할 때 쓰이죠.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 Let's go 이런 거죠. 자, 여기서 get together 하면 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et's get together 한번 보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상황 좀 나아지면 한번 보자 라는 말은 참고로요. We should get together after this situation gets better. We should get together after this situation gets better 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Let's get together.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월 16일 토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29도, 해산 영하 25도, 강계 영하 23도, 신의주 영하 15도, 평양 청진 영하 12도, 개성 영하 11도, 사리원 함흥 영하 10도, 해주 영하 8도, 원산 영하 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영하 16도, 해산 영하 12도, 강계 영하 10도, 신의주 영하 6도, 평양 영하 5도, 사리원 영하 4도, 해주 청진 영하 3도, 개성 영하 2도, 함흥 1도, 원산 2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3m를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5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3% 상승한 $53.5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2% 하락한 $1,851.4에 마감했습니다. 1 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88% 상승한 $25.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77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한류 팬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하는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방탄소년단 한 그룹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그걸 동시간대에 라이브로 보는 시청자 숫자만 해도요. 1억 명이 훨씬 넘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런 한류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을 따라서 그 팬들도요. 좋은 일들을 함께한다 이런 소식도 많아서 더 뿌듯한데요. 2021년에도 더 아름답고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도 더 많이 끼치는 그런 한국의 K-문화 전사들을 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주 마무리하면서 자, 이번 주의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국에서 음원 강자로 불리는 마크 툽 씨와 구윤회 씨가 함께 부르는 노래죠. Marry Me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더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우린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